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는 내 동족 때문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 자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동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짐을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당신의 계획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만드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옹기장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 덩이로는 특별한 일에 쓸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덩이로는 보통으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었던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빠르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을 조금 남겨두셨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짓는 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여기고 그 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 감사드려 오 주 세상 사람 중에 주께 찬양해 세상 나라들 중에 주의 인자한 사람 하늘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유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문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명예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전 하면 떠올리는 것은 경건한 분위기가 나는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잘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쉽게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식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집이라는 입장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성전은 분명히 사람의 기술로 지은 교회당 이상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으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왜 성전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성전이 되었나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집, 이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죠. 오히려 구약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40년간 세웠다 뜯었다 하던 성막이나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도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소였었습니다. 여기에 성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에서 행해지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전의 실체이셨고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들이 완성으로서의 제물이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도만이 완벽한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도께 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결코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결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모든 죄 아래 나는 인류에게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죄와 더불어 거하실 수 없으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초청에 완전한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거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의 성취로 이루어진 구원과 사죄의 초청을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어디에보다도 분명한 사죄와 성령받음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법을 통하여 비로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신 은혜의 약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 성전 비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바울사도는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엄청난 대가가 치워졌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의 제사를 의식하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동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것들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건물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당이라는 공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사람, 더러운 사람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본래적인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 엑스 밖으로 클라오, 불러낸 사람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바울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약속을 통하여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이제 보이는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매일 매순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성전으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파멸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향은 결국 범죄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하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고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라면 영혼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행할 대상을 성령과 더불어 바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저주로 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들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의 성령과의 임마누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기도인이 경건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3장 23절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잘 지어진 어떤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각 사람의 몸이 성전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전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 속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어에 blind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부활 사건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었다는 점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 고에너지 학회에 참석한 미국 대학 교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보이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요소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최소 단위가 쿼크인데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 그보다 더 작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나타나지 않은 것, 곧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노아가 살던 당시에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홍수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곧 장차 홍수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를 가르켜 로마서에서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역사상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지만 외견상으로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두려워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두려움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NIV 영어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를 카워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겁쟁이 혹은 비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유대인의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주님을 그대로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